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민수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 민수기서 2장 설은 조금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은 각 진영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민수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습니다. 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진을 성막 곁에 쳤다는 것인데요. 성막은 진영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진을 이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진영마다 깃발을 높이 세워서 내가 어느 진영에 속했는지 어디 뭐 그런 위치들을 이제 알게 했었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7절에 그리고 유다 지파와 같은 깃발 아래 진을 치게 되는데, 만일 그 깃발에 사자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면 이 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사자의 문양에 새겨진 깃발을 보고 자기들이 거기에 속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2장 10절로 가보죠.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랬어요. 여러분, 루벤 지파는 남쪽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갓지파, 14절에 갓지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함께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12지파니까 같은 방면으로 3지파시 3, 4, 12, 12지파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동쪽으로는 유다지파, 유다지파 밑으로 이사갈, 스불론, 남쪽으로는 루벤지파가 이제 맨 앞에 서고, 그 뒤로 시므온, 갓지파, 서편으로는 에브라임 이제 진이 제일 먼저 쓰게 돼요.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그래 에브라임,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므낫셋, 22절 보니까 베냐민. 그러니까 이러한 므낫셋,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서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북쪽으로는 25절입니다. 민수기 2장 25절은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 에셀이요.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북쪽으로는 이제 단, 그리고 그 밑으로 아셀, 27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납달리.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사갈, 스불론 지파, 남쪽으로는 루벤, 시므온, 갓, 서쪽으로는 에브라임이 맨 앞에 서고 그 뒤를 이어서 므낫셋, 베냐민,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 지파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그 단 지파와 함께 이렇게 거하게 되므로 이제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제 다 진을 치게 되고 이제 정리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렇게 진을 쳤던 겁니다. 사람들은 가족별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가 어느 장소에 천막을 쳐야 할지 알고 있었고, 그곳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다가도 그렇게 동서남북을 헤아리게 되고 또 그 깃발이 있는 것을 쫓아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되는 겁니다. 2장 33절 34절을 볼게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33절 34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으며 또한 어느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자기가 어떤 계보인지도 알아야 자기의 거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행하려면 의심과 두려움을 내어 던져버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분명한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입니다.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적들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때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또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소속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각자는 그 몸, 지체, 이건 나누어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4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그분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 몸을 위해 봉사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죠. 은사가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각 지체는 나름대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발 한쪽만 보더라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20개가 넘는 뼈로 구성이 되어져 있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우리 각자는 자기의 은사를 활용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자기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은사란 성령님께서 그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좀 더 나은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메기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그 간증이 하나인데요. 그것을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께서 어리셨을 때 아이론 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우셨대요. 그 성경을 배우면서 이 메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도 그 가르쳐 주신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기 목사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비록 메기 목사님과 그 스승이었던 아이론 사이드 목사님과는 가르치는 방식이 좀 다르지만 메기 목사님을 결국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원한 바 그 소원을 아뢰어서 그 응답을 우리가 은사로 받기도 하는데 우리는 좀 더 좋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메기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르가를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서 도르가가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옷이 이렇게 있었다. 이런 옷들을 만들어줬다. 이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살아있다는 것이 죽은 것보다 훨씬 좋겠다. 교회가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도르가를 도로 살려주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 진영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어야만 채워지는 그 자리에 혹시 여러분들이 없어서 그 자리가 휑하니 비어있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격려하며 각자의 위치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독려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은사를 활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려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또 부르신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매기 성경 강의 민수기서 3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장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세지파씩 이렇게 나누어 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세워져야 될 것을 쭉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은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죠. 자, 이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의 주제는 광야에서 행진하는 동안 레위 지파의 인구수, 위치 그리고 직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행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각 지파는 순서대로 행진을 해야 했고요. 이미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해 두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속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했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 진영별로 세워져 있는 기호를 보고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3장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의 모습과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제외되었단 말씀이죠. 그러나 제외되었지만 그들만 별도로 인구 조사를 하였는데 왜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각 진영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제 아론과 모세의 역할들을 보게 되는데,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우리는 우선 아론과 모세의 집안을 대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은 레위기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 그 직을 사실 그 아무런 불이나 쓰면 안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답과 아비우가 이런 불 쓰면 어떠느냐, 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러다가 그만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일찍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쭉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7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를 아론에게 이제 돌리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인 아론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만민 또 만인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크고 높으신 대제사장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게 되거든요. 믿는 자들 전체를 일컬어 교회라고 지금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께서 주신 바 되었다. 주 예수께 주신 바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대제사장의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랑으로 주신 선물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신은 주님께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장차 어떻게 빚어 만들어 주실런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더 변화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론에게 돌려진 레위 지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제 또 성경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데 9절로 가보세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게 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였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게 그들의 소유물 뿐 아니라 각 가정에게 한 사람씩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 또 구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는 것을 우리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셨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도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태생은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자는 모르지 모조리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속전을 냈듯이 반드시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각 지파별로 그 첫 태생을 취하신 대신 그들의 숫자에 준하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레위 지파에 속한 세 가문이 나와요. 민수기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따서 세 가문이 레위 지파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르손 가족이 계수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막 서쪽 뒤로 자신의 캠프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들의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의 덮개와 휘장들과 끈들을 맡게 되는데 그것이 3장 21절로 2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인 고핫 이제 가족이 계수가 되는데 그 고핫 가족은 성막 남쪽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이들이 맡은 임무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었어요. 그것이 27절로 32절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인 무라리 가족이 계수가 되는데 그들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임무는 성막의 널판, 뭐 띠, 기둥, 받침, 말뚝, 뭐 줄 이런 것들을 맡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행진하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영을 설치할 때 그 모습이 어땠는가 가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어서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주변으로 또 다른 직사각형 모양의 진영이 레위 지파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열두 지파의 진영들로 거대한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성막은 언제나 그 문이 동쪽으로 나 있게 했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가족들은 성막의 문 앞 곧 동쪽에 진을 쳤던 것이죠. 무라리는 북쪽에, 게르손은 서쪽에, 고핫은 동쪽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직사각형의 진영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뒤로 각 지파가 진을 치게 되는데 앞서서 살펴보았어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으로는 루벤, 시므온, 갓이 진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레위의 총수인데 3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좇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만 2천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첫 태생에 대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40절로 4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래서 쭉 계수를 해보니까 남자가 22,273명이 되는 것이고요. 숫자상으로 보면 레위 지파의 수요보다 첫 대생 남자의 수가 273명이 많게 됩니다. 이 초과되는 숫자에 대해서는 매명마다 5세겔의 돈으로 속전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속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장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마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될 거예요. 카일과 델리치가 쓴 구약 주석 이 민수기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민수기서 4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민수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오스왈드 샌더스 지음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1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